마태복음 16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왕국 헌법의 공포의 두 번째 부분, 즉 천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에 관한 부분에 왔습니다. 왕국 백성들은 부패한 땅에 대한 소금이요 어두워진 세상에 대한 빛입니다. 왕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왕국 백성의 본성을 계시한 후에 이 공포는 그들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루기 위하여 계속됩니다. 여기에서의 순서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만일 왕국 백성이 5장 3절부터 12절에 묘사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왕국 백성의 영향은 그들의 본성, 즉 그들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일 우리 왕국 백성들인 교회 사람들이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 여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며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부패된 땅과 어두운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타락되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상황을 연구하고 관찰해 본다면 당신은 최악의 두 나라들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에 영향이 없는 프랑스와 스웨덴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카톨릭이 우세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어두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톨릭이 우세한 곳마다 어둠과 부패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이 모든 어둡고 부패한 나라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향 아래로 인도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대명사는 복수입니다. 이 두 구절에 있는 너희는 개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구절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합니다. 3절부터 12절에서 말해진 아홉 가지 복들을 가진 사람들은 개별적이 아닌 단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개별적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아무도 개별적으로 합당한 소금이나 합당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인 돌들이 아닌 도시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개별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함께 건축된 단체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들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 너희가 단지 하나의 빛인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개별적으로 영적이려 한다면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개별적인 영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암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영성은 온몸을 위하여 공급된 영양 공급을 자신 안으로 흡수해들이는 하나의 암입니다. 암은 세균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체만을 위하는 몸 안에 있는 세포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개별적으로 영적이 되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의 암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과거 25년 동안 나는 영적인 것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단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개별적인 지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귀가 건강하지 않다면 당신의 몸 또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은 온 몸의 문제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구절들에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개별적인 방법으로 취하여 개인적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소금이 단체의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 모두 단체적인 왕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곧 왕국 백성들입니다. 훈육과 훈련에 관하여 우리는 왕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훈련과 훈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왕국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왕국 백성은 전체적이고 단체적인 몸으로서의 소금과 빛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땅과 세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용어들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은 땅이며 사탄의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대하여 왕국 백성들은 소금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 대하여 그들은 빛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땅의 소금임. 땅에서 부패시키는 세균들을 죽이고 제거함. 우리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원래의 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땅은 타락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썩고 부패되었습니다. 소금은 이러한 세균들을 죽이고 썩음을 제거합니다. 어떤 의학 박사든지 여러분에게 소금은 세균들을 죽이고 썩음을 제거하고 그 원래 상태대로 보존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본질적으로 부패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죽이고 보존하는 기능을 통하여 소금은 땅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 안에서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기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온 땅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패된 땅에 우리의 영향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패한 땅에 대해 천국 백성은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소입니다. 맛을 잃게 될 가능성. 13절에서 주님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백성들이 맛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절이는 기능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아무런 분별도 없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맛이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 백성들 사이에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은 3절부터 12절에 계시된 본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고 소극적인 상황을 인하여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르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고 기꺼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경우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맛을 잃게 되고 그 기능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롯의 아내가 이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는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음을 가리킵니다. 소금이 기둥이 될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이는 주로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맛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하며 부패를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를 지키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리는 세균들을 죽이고 절이는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왕국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이는 영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세균들을 죽이는 우리의 기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맛을 잃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이는 기능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절이는 기능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홉 가지 복에 계시된 왕국 백성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과 친족들을 절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다면 우리는 절이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실수와 그릇 행함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의 임재에 의하여 절여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인데 이는 우리가 너무 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부패한 땅의 세균들을 죽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부패한 땅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다음 시대에서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올 때 온 땅은 절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세균들은 완전히 죽을 것이며 온 땅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일이 왕국 백성들에 의하여 행해질 것입니다. 13절에서 왕은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워진다는 것은 천국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운다는 것은 먼지처럼 쓸모없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침,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위한 등의 빛남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그들은 치료하는 소금이요, 행동에 있어서 그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비추는 빛으로서 천국 백성은 숨기우지 못할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이 도시는 최종적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에 대한 주님의 예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떻게 빛이 건축된 도시로 예시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실제적인 건축 안에 있은 후에야 함께 건축됨으로써만 왕국 백성들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빛나는 빛이 됩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성도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실행이 증진되고 이 무리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건축된다면 모든 무리들은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빛나는 도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세 장들에서 주 예수님은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를 말하는 왕국이라는 용어가 이 장들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언급된 왕국은 훈육과 훈련에 관련된 교회의 방면입니다. 교회는 왕국을 위한 은혜와 생명의 방면이며 왕국은 교회를 위한 훈육과 훈련의 방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들에 있는 왕국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상 교회 안에서의 훈련과 훈육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 장들을 이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헌법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가 단체적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아는데 이는 빛이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건축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들에게 건축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건축되지 않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졌다면 거기에는 도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도시가 없는 한 빛이 없는데 이는 빛이 도시이며 개별적인 믿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의 실체로서 건축된 단체적인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지방의 교회들은 건축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은 금등대들입니다. 도시와 등의 원리는 똑같은데 이는 어느 것도 개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다 단체적입니다. 등대는 도시와 같이 개별적인 믿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밖에 있다면 당신은 등대의 일부가 아닙니다. 등대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당신은 지방교회 안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등대인 지방교회는 주님에 의해 산 꼭대기에 위치한 건축된 도시로 비유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지방에서 건축된다면 산 꼭대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낮은 골짜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방마다 하나의 등대, 곧 산 위에 있는 하나의 도시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지켜야 하며 하나의 실체인 단체적인 몸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빛남에 관한 한 끝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빛남이 없는데 이는 너무 많이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실체, 즉 단체의 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건축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등대 위에 등으로서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고 말합니다. 빛의 비춤은 두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에서 빛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도시로서 비유됩니다. 두 번째 방면에서 빛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대 위의 등으로서 비유됩니다. 우리는 도시가 건축된 교회임을 보았는데 그러면 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는 집 또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중점은 빛의 비춤이 두 방면, 곧 외적 방면과 내적 방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의 빛은 밖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반면에 등대 위에 빛나는 등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춥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빛은 사람들 위에 비추지만 집안에 있는 등의 빛은 사람들 안으로 비춥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우리의 영향이 단지 외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적이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외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덮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의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등대 위에 있는 등의 빛은 숨기워져서는 안 됩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등을 말 아래 놓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 놓은 등불은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없습니다. 켜진 등불인 왕국 백성은 먹는 데 관해 염려케 하는 도구인 말로 가리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말에 의해 가리워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등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로 가리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의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로서 무언가 먹는 것에 관계되므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아래 감추어진 등은 우리의 생활에 관한 염려를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이 근심은 우리의 빛을 가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먼저 밖에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으로부터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교회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로서 함께 생활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건축된 교회의 빛남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밖으로부터의 빛남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종류의 영향, 즉 사람들 안으로 내적 빛남의 영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밖으로부터의 빛남을 상징하며 집 안에 있는 등은 안으로부터의 빛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빛남은 단지 사람들 밖에 뿐 아니라 또한 그들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덮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왕국 백성들이 근심과 생활에 염려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기쁜 사람들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동급생들이 우리를 접촉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곧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밤낮으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합니다. 우리는 체험으로부터 우리의 근심 없음이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어떤 이가 당신을 접촉할 때마다 당신이 기쁘고 주님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깊이 만진 바 될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하고 모든 종류의 염려들로 점령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의 상사에 대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국 백성들, 할렐루야 백성들, 말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을 주의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만지며 안으로부터 그들에게 비출 것입니다. 이 빛남은 그들을 꿰뚫습니다. 왕국 백성들의 외적인 빛남은 일반적인 것으로 사회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건축된 산 위에서 빛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적인 빛남은 특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촌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의 근심 없음과 빛나는 얼굴에 의하여 만진 바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접촉할 때마다 그는 결코 당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는 언제나 당신이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이 놀라운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를 꿰뚫고 그 사람 안에서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의 그러한 빛남을 통하여 그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밖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빛남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특별한 빛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왕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두 방면의 빛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근심이나 이생에 대한 염려가 없이 그들 안으로 빛나는 할렐루야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내적 빛남은 다른 이들의 내적 존재를 꿰뚫고 그들을 확신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 결국 우리의 빛남의 두 방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새 왕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있는 착한 행실은 왕국 백성의 행실이며 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빛남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행동과 착한 행실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왕국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처럼 빛나는 빛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이 빛남 안에서 표현될 것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 즉 표현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빛남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왕국 백성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으로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와 같고 집안에서 빛나는 등과 같습니다. 밖으로부터와 안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빛나며 다른 이들의 눈에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